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사임을 고려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4일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사임하려 했다는 MBC 방송의 보도는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날 MBC 방송은 지난 여름 틸러슨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나서서 틸러슨 장관의 사임을 만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처음 국무장관에 취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헌신하겠다는 자세로 있다며 대통령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한 국무장관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멍청이라고 불렀다는 보도 관련해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시간 낭비라면서 기운을 아끼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아침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NBC 뉴스에 대해 CNN 방송보다 부정직한 가짜뉴스이고 좋은 보도에 대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틸러슨 장관의 기자회견이 나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MBC 뉴스 보도가 틸러슨 장관과 펜스 부통령에 의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MBC는 미국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저온 전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한 자크 듀보세, 스위스 로잔대학 교수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4일 듀보세 교수와 요아킴 프랑크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수, 리처드 핸더슨 영국 캠브리지 대학 분자생물연구학 연구원 등 3명을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상자들은 생체 분자를 3차원 이미지화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과거 현자현미경으로는 저온의 생체 분자를 높은 해상도로 관찰할 수 없었지만 이들의 기술을 통해 저온의 생체 분자도 고해상도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계는 이 기술이 생화학 관련 영역에서 새 지평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미중앙정보국 CIA 당국자가 4일 밝혔습니다. 미중앙정보국에서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코리아 임무센터의 이영석 부국장보는 이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영석 부국장보는 엄포와 막말 부분을 제외하면 김정은은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이라며 한미연합군에 정면으로 맞설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역시 다른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오래 누리다가 평화롭게 죽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이영석 부국장보는 북한은 핵국가로 인정받는 한편 미국과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공휴일인 10월 9일이나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인 11일 기회 미사일 발사 등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 3월 30일 북부 알라타미나 마을에 치명적인 살인가스 공격을 가했다고 유엔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유엔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아흐메드 우준쿠 사무총장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이 해당 지역을 조사한 결과 살인가스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격으로 50여 명이 다쳤으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4월 4일 칸세이쿤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이 2013년 이래 최초의 화학무기 공격으로 간주됐었습니다. 당시 공격으로 최소 83명이 사망했습니다. 칸세이쿤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하자 미국은 전투기를 동원해 시리아 공군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은 기지에 보관된 살인가스를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카탈루나 자치정부는 오는 9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기 위한 의회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카탈루나 자치정부 의회는 독립에 찬성하는 의원이 다수여서 독립선포는 기정사실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가을이 되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생활하기는 쾌적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독감인데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지독한 독감이 유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남반구에 있는 호주에서 몇 달 전 독감이 크게 유행했고 많은 사람, 특히 노인들이 독감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에 시달렸다며 이미 겨울을 지나간 호주의 상황이 북반구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그러면서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독감 예방주사라고 강조했는데요. 예방주사를 맞을 경우 독감에 걸릴 확률이 40%에서 60%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작년의 경우 독감 유행이 빨리 시작됐다며 올해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자, 건강하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기회가 된다면 꼭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서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5도로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북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밧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밧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6도에서 21도, 신의주는 6도에서 2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1도에서 22도, 함흥은 8도에서 2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5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Real Thing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노래하는 Can't Get By Without You. 함께 들어보시죠.
'Cause I can't get by without you. I need you all these days. at a fair, wasting precious time that you and I could share. Girl, it's such a crime to hear you call my name. It's a crying shame. When we're not together, then there's only time to blame. There will come a day, girl, I do believe it's not too far away, when I can say goodnight and still be by your side, to dry the tears you cry. And I'll have all the love I need to keep me satisfied, 'cause I can't get by without you. I need you more each day. The way I feel about you leaves nothing more to say. 'Cause I love you, girl, I need you, and I can't get by without you. No w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경제가 올해 6.7%, 내년에는 6.4% 성장할 것으로 세계은행이 전망했습니다. 기존의 전망치보다 높아진 숫자인데요. 그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의 원전 재가동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저온전자현미경을 개발한 학자 3명이 노벨화학상 공동수상자로 결정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치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요?
네, 세계은행이 수요일 공개한 동아시아 태평양 경제 최신 현황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6.7% 그리고 내년에는 6.4%로 전망했는데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각각 6.5%, 6.3%였던 데서 높아진 겁니다. GDP는 한 나라의 경제 성적을 매기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중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상반기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인데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의 GDP는 6.9% 성장했는데요. 세계은행이 4월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로 전망했던 6.5%보다 높았고요. 리커창 중국 총리가 3월에 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제시했던 연간 성장 목표 6.5%도 크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당초 올해 중국 경제는 26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한 지난해 6.7%보다 낮은 성적으로 성장 둔화기에 들어갈 걸로 예상됐었는데요. 일단은 지난해 수준만큼 할 걸로 세계은행이 전망을 고쳐 잡았습니다.
네. 자, 중국 외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아시아 전체적으로도 이 성장 전망치가 높아졌는데요. 중국,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일대를 묶어서 동아시아 태평양 EAP라고 국제기구들은 부르는데요. 세계은행이 EAP 전체 성장률을 올해 6.4%, 내년에는 6.2%로 잡았습니다.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전망했던 올해 6.2%, 내년 6.1%에서 둘 다 상향 조정한 겁니다.
네. 자, 전반적인 아시아 경제 성장 전망이 높아진 이유가 있겠죠?
예, 중국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예, 중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계속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세계은행은 강조했습니다. 지역 내 교역 과정의 보호주의 그리고 민족 분쟁 등이 성장을 저해할 위험 요소로 꼽혔는데요. 특히 지난달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까지 거론하고 있는 이 안보 상황도 주의해야 할 요인으로 세계은행은 지적했습니다.
네, 세계은행이 아시아 경제 전망을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나라별로 구분하면 어떻습니까?
예, 말레이시아의 올해 GDP 성장도 기존 예상치보다 높은 5.2%로 잡았고요. 태국의 성장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반면에 필리핀과 미얀마는 낮아졌는데요. 특히 미얀마의 성장 전망치 하락폭이 큽니다. 올해와 내년 각각 0.5%포인트씩 떨어진 6.4% 그리고 6.7%로 세계은행이 제시했습니다.
자, 미얀마의 경제 성장 전망이 크게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예, 정세 불안이 첫선에 꼽히는데요. 서부 라카인주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로힝야 난민들이 정부군의 공격을 피해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이웃나라로 몰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얀마 정부가 경제운용에 집중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세계은행은 이런 상황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명확한 경제정책을 내놓을 때까지 미얀마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는 중이라면서 성장 전망치를 낮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태국도 미얀마처럼 이 정세가 불안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성장 전망치가 이렇게 높아진 배경은 뭘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태국은 최근 잉라치나와 전 총리가 해외로 피신하고 이 재임 중 직무유기에 대해서 궐석 재판에서 징역 5년 실형을 받는 등 정세가 불안한데요.
네.
예, 하지만 세계은행은 이 태국의 수출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특히 최근 관광객이 크게 늘어서 지역 경제가 활황 중인 걸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 전망은 안 나왔습니까?
네, 이번 보고서는 이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 선진국의 모임으로 통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인 한국 그리고 일본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도쿄전력이 동일본 대지진 사건 후 중단됐던 원전을 다시 가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수요일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켰던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이 도쿄전력의 원전 재가동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6월에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니가타현에 소재한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 2기의 재가동을 신청했는데요. 원자력규제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이 이날 만장일치로 재가동에 관한 심사 서한을 승인했습니다. 참고로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부지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자, 일본은 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2011년 3월이었죠.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로 도쿄전력이 운영하던 이 후쿠시마 원전 3기가 폭발한 후에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져서 일본 정부가 전국에 있는 원자로 50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는데요. 가시와자키 카리와에 있는 원자로 7기도 그때 중단됐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날 도쿄전력이 운영하고 있는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의 6호기 그리고 7호기 원자로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도입된 새로운 규제 기준에 부합해서 재가동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재가동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협의를 거쳐서 정식 확정되는 건데요. 하지만 당국의 승인이 나서도 실제로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자로가 재가동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니카타현의 요네야마 류이치 지사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조사를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찬반 의견을 보류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예, 후쿠시마 사고 진상 규명을 하는데도 적어도 3년은 더 걸릴 걸로 보여서 쉽게 재가동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자, 후쿠시마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좀 강한 반발도 나오지 않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발생한 이재민이 16만 명에서 18만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올 초 영국 가디언즈는 그 가운데 8만여 명은 여전히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예, 지금도 임시 거주지에서 살고 있는 한 후쿠시마 출신 주민은 당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원전 사고가 어떤 끔찍한 피해를 가져오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나온 일본 경제연구센터 발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피해 복구 작업에 무려 40년이 걸리고요. 50조엔, 미화로 4,450억 달러에서 6,23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환경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다고요.
네,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는 일본 원자력 당국의 이번 조치가 신중하지 못하다고 즉각 비판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특히 가시와자키 카리와 부지가 23개의 지진단층이 지나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도쿄전력은 성명에서 당국의 이번 결정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원전의 안전관리를 계속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전 폭발을 일으켰던 도쿄전력이 원전 재가동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도쿄전력에게는 중대한 이정표가 되는 셈인데요.
네.
예, 당국의 발표가 나온 수요일 도쿄전력의 주가도 1.3% 상승했습니다.
네. 자, 이 원전 재가동 문제, 이번 달에 있을 일본 조기 총선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원자로 재가동을 줄곧 주장해 왔는데요. 아베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 약 20%를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의 주요 경쟁당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당인 희망의 당은 2030년까지 점진적인 중단을 원하고 있어서 오는 22일에 있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예, 일본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원자로 재가동에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노벨상 분야별 수상자 발표가 계속되고 있죠.
네, 수요일 노벨 화학상 수상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요하임 프랑크 교수, 스위스 로잔 대학교의 자크 듀보시 교수, 영국 MRC 분자생물학연구소의 리처드 헨더슨 교수가 공동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이들은 저온 전자현미경을 개발한 공로로 이 화학연구의 최고 권위상을 받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네, 저온 전자현미경, 이름부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이게 뭔가요?
예, 쉽게 설명하자면 이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단위 세포를 구성하는 원자 분해 수준까지 관찰하도록 만든 게 바로 저온 전자 현미경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포보다 작은 단위를 전자 현미경으로 보려면 이 현미경에서 나오는 전자선 때문에 모습이 손상돼서 볼 수가 없었는데요. 관찰 시점에 생체 고분자를 아주 낮은 온도에 머물게 하는 이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저온이란 말이 붙은 건데요.
예.
예, 노벨위원회 측은 이를 통해 생화학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이 업적을 극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미경으로는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작은 이 생체 분자들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저온 전자 현미경 기술을 활용하면 이 난치병 치료 등을 위한 신약 개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네.
예, 분자 분해 단위 생체 움직임을 눈으로 확인하고요. 또 약물의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의학 그리고 약학 분야에서 응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노벨상 분야별 수상자 발표가 계속 이어지죠.
예, 목요일에는 문학상 그리고 금요일에는 평화상 수상자가 이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하는데요. 앞서 발표된 생리의학상은 생체시계를 연구한 제프리 홀 메인대 교수 등 미국인 학자 3명이 함께 받았습니다. 물리학상도 미국 대학 교수 3명이 공동 수상했는데요. 킵손, 캘리포니아 공대 명예 교수 등이 중력파를 확인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많은 사상자가 난 라스베이거스시를 방문했습니다. 화요일 연방 대법원에서는 위스콘신주 선거구 획정 소송에 대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인터넷 검색 업체인 야후의 모든 고객 계정 30억 개가 지난 2013년에 해킹돼서 개인 정보가 유출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전용기 편으로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미국 서부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시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경찰과 구급요원 등 현지 관계자들을 만났고요. 또 병원을 찾아 총에 맞아 다친 사람들과 사망자의 가족들을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로 떠나기 전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잠시 들어보시죠.
Well, it's a very sad thing. We're going to pay our respects and to see the police who have done really a fantastic job.
네, 슬픈 일이라면서 경의를 표하러 간다는 건데요. 하지만 경찰이 짧은 시간에 훌륭하게 대응했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참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총기 사건으로 기록됐죠.
네, 맞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뒤에 자살한 범인을 포함해서 최소한 59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사망자 가운데는 경찰도 포함됐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사망자 가운데 3명은 아직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현재 사법당국이 한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새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 자살한 용의자 스티븐 패독 씨가 호텔 방에서 음악 공연장 쪽으로 9분에서 11분 동안 총을 쐈는데요. 그 방을 조사해 보니까 용의자가 상당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사건 며칠 전에 이미 총을 쏘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 방을 잡아놓고 총기를 무려 23정이나 반입했습니다. 또 총기 거치대 같이 안정적으로 사격하는 데 필요한 장구를 갖추고 있었고요. 또 심지어 경찰 진입에 대비해서 복도를 감시하는 카메라까지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네. 자, 원래 미국에서는 이 전자동 사격이 가능한 소총을 쓰지 못하게 돼 있는데 용의자가 자동 소총을 썼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 소총 12정에 시중에서 파는 100달러짜리 장치를 달아서 자동 연사가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희생자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또 이번 사건에서 시선을 끄는 것이 이 용의자와 함께 살던 여자친구 마릴루 댄리 씨인데요. 수사당국이 그의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조사를 받는 건 역시나 이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겠죠.
맞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이 조사는 하고 있는데 이 범행 동기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 여자친구의 이 진술에서 어떤 단서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가 댄리 씨를 범행 전에 필리핀으로 보냈고 또 필리핀으로 거액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번씩 총기 난사 사건이 날 때마다 연방의회 안에서 이 총기 소유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곤 하는데 자, 이번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총기 규제의 소극적인 공화당을 비난하면서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수요일 한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 전모가 밝혀지기 전에 이번 참사를 정치적인 논쟁의 장으로 가져가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지나면 관련법을 논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인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의 발언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자, 스컬리스 의원이라면 야구 경기를 하다 괴한에 총에 맞았지만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스컬리스 의원이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말을 할 줄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요. 수요일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오히려 자신의 사건과 이번 라스베이거스 참사를 통해 총기 소유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화요일 연방대법원에서 중요한 심리가 있었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위스콘신주의 이른바 게리맨더링 관련 소송에 대한 심리가 있었는데요. 양측 변호인이 대법관들 앞에서 열띤 변론을 펼쳤습니다.
자, 이 게리맨더링이라는 게 선거구와 관련이 있죠.
네, 맞습니다. 선거구는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 구역을 말한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뭐 북한에서도 최고인민회의라든가 지방인민위원회에 나갈 대의원을 뽑을 때 선거구별로 이 나온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면은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국인들은 보통 이 제리맨더링이라고 발음하는 것이죠.
네. 자, 아까 위스콘신주가 소송의 당사자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지난 2010년에 위스콘신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했고요. 그런데 이 주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선거구를 새로 획정했는데요. 이 선거구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정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 시행된 주의회 선거에서 공화당 측이 약 49%의 득표율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99석 가운데 60석을 석권해 이 게리맨더링 혐의가 짙었는데요. 이미 하급 연방 법원도 이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양측 대리인단이 대법관들 앞에서 변론을 펼쳤다고 했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측은 각종 자료를 근거로 주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자신들에게 지극히 유리한 선거가 나오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선거구를 조정했고 이는 연방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연방대법원뿐이라면서 꼭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반면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 주장이 신뢰할 수 없는 사회과학적 통계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했다면서 이를 일축했습니다.
자, 대법관들도 양측 대리인을 상대로 질문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진보 성향을 지닌 루스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나 소니아 소토마요 대법관은 위스콘신주 변호인단에게 선거구 조정의 적합성을 따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세뮤얼 얼리터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선거구 조정에 대법원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 대법원이 선거구 조정에 사사건건 개입해서 어느 정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대법원의 권위와 적법성이 손상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도가 보수 5대 진보 4로 갈리는데 자, 이번 소송 결과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미국 언론들은 이번에도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열세를 쥐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종종 이 보수 진영의 바람과는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케네디 대법관은 화요일 심리에서도 위스콘신주 정부 쪽 변호인단을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이 선거구 재조정의 적합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인터넷 검색 업체인 야후에서 고객 계정 30억 개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후의 모 기업인 미국의 이 버라이즌사가 화요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 2013년에 발생했던 해킹으로 인해서 모든 고객의 계정 30억 개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겁니다. 원래 야후는 이 해킹으로 계정 10억 개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해 발표했었는데요. 하지만 원래 알려졌던 것보다 3배나 큰 규모의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이 모 기업인 버라이즌사가 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이 참고로 해킹이라고 하면 남의 전산망에 들어가서 정보를 훔치거나 해당 전산망을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죠.
네. 자, 야후 고객의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간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에도 해킹 공격을 당했는데 당시 이 공격으로 고객 계정 5억 개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야후 측이 지난해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계정 30억 개의 정보 유출됐다는 2013년에 발생한 해킹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던 건가요?
네, 뭐 이름이라든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계정 비밀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이 버라이즌 측이 밝혔습니다.
자, 올해 이 야후가 버라이즌에 매각됐는데 이 해킹 문제가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매각 협상이 연이은 해킹 피해 탓에 거의 무산될 뻔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결국 매각 대금이 원래 제시액에서 3억 5천만 달러가 깎인 45억 달러로 조정되는 과정을 거쳐서 야후가 버라이즌에 팔렸습니다.
자, 그럼 버라이즌 측은 피해 규모가 이 정도였는지는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야후 인수 협상을 마무리한 건가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버라이즌 측은 화요일 성명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결국 계정 30억 개 전체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버라이즌 측이 민감한 고객 정보가 유출되진 않았다 이렇게 밝혔지만 안심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유럽 쪽에서 유출된 야후 계정 정보가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유출된 기본 정보를 갖고 더 민감한 정보를 해킹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버라이즌 측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들에게 계정 접속 비밀번호와 보안에 관련된 질문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자, 최근에도 미국에서 기업이 보유한 고객 정보가 대규모로 새나간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의 개인 신용 정보 업체인 에퀴팩스가 인터넷 해킹 공격을 받아서 1억 4,3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스페인에 투우가 있다면 미국에는 로데오가 있습니다. 투우나 로데오 둘 다 거친 소나 말을 상대로 하는 경기인데요. 투우가 투우사의 화려함과 현란한 몸짓으로 설명된다면 이 로데오는 미국 서부 개척시대 야성의 카우보이들에 대한 향수를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오클라호마는 로데오 문화가 아주 발달한 곳인데요.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야생의 경기 로데오가 펼쳐지는 곳 오클라호마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클라호마의 엘크시티라는 곳에서 로데오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의 80년에 가까운 전통을 가진 오클라호마의 이 엘크시티 로데오 챔피언 경기는 해마다 9월에 열리는데요. 약 14,000명이 이 시합을 보러 오고요. 경기 참가자도 300명이나 되는 오클라호마에서는 가장 큰 로데오 경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이 로데오는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나 소의 등에 올라타서 누가 더 오래 버티나 겨루는 경기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 때 카우보이들이 동물을 포획하는 솜씨를 겨루던 데서 유래한다고 해요. 야생말이나 소에게 올가미를 씌워 잡은 뒤에 그 등에 올라타서 굴복할 때까지 버티는 건데요. 상당히 위험하지만 역동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어서 카우보이들에게 아주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즐겨하던 이 로데오 경기는 서부 개척시대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전통놀이로서 오클라호마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서부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레드 버틀러 씨는 오클라호마 엘크시티에서 4대째 살고 있는 오클라호마 진짜 토박인데요. 이 엘크시티의 로데오 경기를 조직하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레드 버틀러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This is 1929 and I'm the fourth generation.
저희 집안은 1929년부터 로데오 사업을 해왔는데요. 제가 4대째입니다. 이 로데오 경기는 우리 고향 엘크시티의 볼거리자 자랑거리입니다. 로데오 경기를 위해 저희 목장에서 키우는 소와 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로데오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생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내 마음대로 뭐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로데오에 참가하면 대부분 좀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오클라호마는 주의 대부분이 목초지라서 소나 말은 물론이고 닭, 돼지 등 가축산업이 발전했는데요. 오클라호마의 가축시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오클라호마는 산과 숲, 구름과 습지까지 황량한 대평원이 끝없이 펼쳐지는 주변의 다른 주와는 달리 제법 다양한 지형을 갖추고 있는데요. 물론 오클라호마의 산들은 한국이나 미국의 다른 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산은 아니고요. 구름 같은 산들인데 대체로 붉은 빛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원래 이 오클라호마는 땅이 붉기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오클라호마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배정순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거기가 빨간 땅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뭐 30년을 살아도 한 지역에서만 살아가지고 제가 사는 집마다 흙은 그 한국 흙 같이 까만 흙 있잖아요. 그 농사 잘 되는 흙. 그런데 이제 바로 또 옆집은 또 아닌 것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빨간 땅이 많더라고요.
흥미롭게도 오클라호마라는 이름도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 말로 붉은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현재 오클라호마의 인구는 약 400만 명인데요. 오클라호마는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오클라호마에 많이 살게 된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물의 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뭔가 슬픈 사연이 있을 것만 같은 이름이죠. 19세기 중반에 미국 서부 개척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개척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점점 심해졌는데요. 그러자 미국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지금의 오클라호마 지역에 인디안 보호구역을 만들고 인디안들을 이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시시피강 동쪽, 그러니까 조지아, 미시시피, 플로리다, 엘라베마주 등에 살고 있던 많은 인디언들이 오클라호마로 가게 됩니다. 인디언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서 추위와 배고픔, 질병과 싸워가면서 무려 9개 주에 걸쳐서 3,500km에 달하는 멀고도 먼 길을 걸어야 했는데요. 이 험난하고 고단했던 길을 후대 사람들은 눈물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그 눈물의 길을 따라온 인디언들이 오클라호마에 새롭게 정착하게 된 거고요. 오클라호마는 오늘날 인디언과 서부 개척시대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In a quiet, reverent place overlooking the Arkansas River Valley in Ponca City, amidst a serene 63 acres, stands a towering two-story bronze.
오클라호마 북부 판카시티에는 스탠딩 베어 기념 박물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탠딩 베어는 강제 이주에 항의해서 정부와 맞서 싸웠던 인디안 추장의 이름입니다. 이 스탠딩 베어의 끈질긴 투쟁 끝에 인디언들도 미 합중국 법안의 사람들이라는 걸 처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스탠딩 베어 기념 박물관의 제시 빌러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The standing bear's belief that all men were created equal in the eyes of God.
스탠딩 베어는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다고 믿었습니다. 스탠딩 베어는 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픈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고 그 다름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오클라호마에는 이런 인디안의 문화 유산을 기리는 기념물이나 박물관이 그 어느 주보다 많은데요. 하지만 인디언들과 주류 사회의 교류는 별로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인디안 보호구역의 인디언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사는데요. 보호구역을 떠나면 정부 보조금이 끊기기 때문에 대부분 인디언들은 보호구역에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클라호마에는 현재 약 5천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전 한인 회장인 배정순 씨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 5천 명? 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있는데 근데 한 5천 명으로 생각하면 요즘은 젊은 분들이 학교 졸업하고 여기서 그 직장을 얻어서 이렇게 전문직 뭐 회계사라든지 변호사 뭐 여러 가지 일로 많이 지금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전에는 그이가 보면 청소하는 일이었는데 요즘은 청소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청소하는 사람은 이를테면 형 사람이 있다면 책임자들 그리고 도넛 사업 하시는 분들 그 게스테이션 그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네, 요즘은 뭐 거의 뭐 웬만한 거는 다 한 사람들이 분야에 다 네.
30년 전 한국 부산에서 이민 온 배정순 씨에게 이 오클라호마는 꽤나 시골스럽고 불편한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세진상은 그냥 시골스럽고 조용하고 한가진 그냥 너무나 생소했죠. 그냥 한국의 바쁜 거리랑 제가 부산에 살았으니까 불편한 것도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여기는 그냥 진짜 이렇게 시골 동네 같이 마음 편하게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이 있으신 분도 그렇고 리타이어 하실 분들도 그렇고 여기서는 자리 잡고 살기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누구든지 마음만 갖고 열심히 살라는 그게 있으면은 일도 많은 것 같고 일자리도 젊은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시작하기도 왜냐하면 방세도 싸고 웬만한 집들은 그냥 한 15만 불 이렇게 하는 집들도 괜찮은 사고 하여튼 누구든지 여기 쉽게 와서 살 수 있고 정착할 수 있을 그런 살기에는 괜찮은 동네 같고
네, 배정수 씨 얘기를 끝으로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dime a dozen. dime a dozen입니다. 오늘 we'll be learning about what dime a dozen means. Then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John and Mary had.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There's no need for you to pay $20 for that hairbrush. It's too expensive.
Why not? I really need it.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Come on, I'll show you.
네, John and Mary에게 There's no need for you to pay $20 for that hairbrush. It's too expensive. 비싸게 20불을 주고 머리빗을 살 필요가 없지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Mary가 Why not? I really need it. 왜? 나 정말 필요하단 말이야 라고 하자 John은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저쪽 아래 상점에 그런 빗은 아주 많아. Come on, I'll show you. 이리 와봐, 내가 알려줄게.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It's too expensive.
Why not? I really need it.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Come on, I'll show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dime a dozen. Dime. D-I-M-E. Dime a dozen. D-O-Z-E-N. Dozen. Dime a dozen입니다. When you say something is a dime a dozen, it means that there's a lot of it. Dime a dozen은 값이 싸고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영어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dime은 10전이고 dozen은 숫자 12입니다. 물건 12개를 10전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싼 셈이죠? 이렇게 싼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dime a dozen입니다. 보통 종이돈, 그러니까 지폐보다 동전을 주변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This is a common way of saying that something is so easy to get that it doesn't have much value. 이렇게 동전처럼 주변에 흔하게 있는 물건들을 가리킬 때도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닷가를 가면 해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개껍데기죠? 내 친구가 Look, I found seashells. 여기 봐, 내가 조개껍데기를 찾았어 라고 자랑하는 듯 말하면 Those are dime a dozen. Those are dime a dozen. 바닷가에 흔하게 조개껍데기야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dime a dozen. 흔하다 또는 값이 싸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s no need for you to pay $20 for that hairbrush. It's too expensive.
Why not? I really need it.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Come on, I'll show you.
Today's phrase, dime a dozen. Something that is so easy to get that it doesn't have much value. Dime a dozen. 흔하다 또는 값이 싸다. Dime a dozen. 꼭 기억해 두시고요.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였습니다. Until next time, have a great day.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끝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원 디렉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러 밤이 바뀌어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Night Changes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자,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anges into something red. Her mother doesn't like that kind of dress. Everything she never had, she's showing off. Driving too fast, moon is breaking through her hair. She's heading for something that she won't forget. Having no regrets is all that she really wants. Dress reminds her of the missing piece of innocence she loves. We're only getting older, baby. Ever dreamed
아메리카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대한 회담에서 안보와 명성을 높인다는 미명 아래 핵무기를 추구하는 정권은 매우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추구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감시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국의 안보와 번영을 증대하는 확실한 방법은 국제적인 기준과 협약을 지키고 국제사회와의 통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런 상반된 길을 보여주는 뚜렷한 예로 한반도를 지목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은 끊임없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며 국제사회를 회피하고 자국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면 한국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와 완전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고 1인당 국민소득 GDP도 북한의 100배에 육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추구하며 더 큰 고립과 불명예, 상실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를 계속 위협한다면 정권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며 오히려 북한의 야욕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와 노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이란의 경우를 언급하며 이란은 핵 확산 금지 조약,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위반하며 핵무기를 개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다시 그런 움직임을 재개하려는 것 같다면서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며 지역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이웃 국가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관련 결의의 이행을 포함해 핵 비확산 규범을 지키는 것을 시작으로 핵 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과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약과 결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외교와 경제, 필요하다면 군사적인 수단 등 모든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핵전쟁의 여파는 국경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이런 위험으로부터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주권적인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